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9장 5, 6,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9장 5, 6, 7절 말씀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애께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평강의 왕이고 주님의 오심, 성탄,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이 기간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전쟁터를 누비며 살육을 자행했던 그런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 군화가 그리고 피로 얼룩진 군복들 내가 저게 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창에 찔렸기 때문에 묻은 피일 수도 있겠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찔렀기 때문에 튄 피일 수도 있는데 그 군복이 뭐라고요? 일정한 때가 되면은 불을 때는 연료로 소각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어떤 정황에서 이사야 9장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했는가? 이 배경은 이사야서 7장의 내용입니다. 유다 땅에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요동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동맹을 행성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하스 왕 당신 흔들리지 마라 라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 7장에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수르 군대가 침략합니다. 북방에서 침공한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가 주전 733년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아수르 군대, 잔악하기로 유명한 그 아수르 군대의 북이스라엘 침공을 보면서 남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그 당시뿐만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어떤 사건을 보면서 예언적으로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질 것이다. 군인들의 피 묻은 이 군복들과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 군화가 발자국 소리가 내는 그 공포스러운 이러한 것이 자취를 감추는 다시 말해서 전쟁이 중단되는 막을 내리는 어떤 사태가 그 차원이 도래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특히 갈릴리 지역은 북방에서 내려오는 군사들 그리고 동쪽에서 그것이 엘람이 될 수도 있고 메소포타미아가 될 수도 있고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그 군대들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처참한 사륙 지역이 되는 곳 피를 먼저 보는 것이 갈릴리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사는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나 이러한 사람들은 늘 피를 보아야 됐고 군대의 군홧발 소리가 들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이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지역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이러한 전쟁이 영원히 종식되는 어떤 때가 도래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면서 700년 뒤에 되어질 한 악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탄생, 성탄이, 일반 사람에게 이 성탄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 구별된 탄생 이렇게 예측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가 다 귀중하지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신 영의 감동을 받아서 왜 군인들이 입었던 피 묻은 군복들이 없어질 것이며 겉으로 공포감을 일으켰던 군화들,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발들이 불에 태워질 것인가, 그래서 전쟁이 종식될 것인가, 한 아들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들의 태어남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그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몰라도 괜찮은 것이 있고 모르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성탄절이라고 해서 캐롤도 들리고 사람의 마음이 들 때 있고 선물 교환하고 크리스마스 이날 끝나면 또 박싱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다렸던 거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막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구입을 하고 이런 시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박싱데이에 내가 지금 물건 사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줄 뒤에 섰어요. 그래서 놓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기억에서 치우면 안 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지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남미 아니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거는 다 알아요. 나이지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나이지리아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나이지리아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걸 몰라도 돼요. 알면 좋지만 몰라도 돼요. 엉클 구글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큰일입니다. 왜요? 아까 나이지리아에 대한 것, 아프리카에 있다 그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수도가 어디인지, 인구가 얼마인지 그거 몰라도 돼요. 오늘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몸에 암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게 초기 상태이면 그것은 내가 알아야 돼요. 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이 본문은 나와 관련된 어떤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잠시 한번 가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시던 날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기이한 상황이 영출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잠시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기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어둡던 주위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 그리고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17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틀레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기의 태어남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 주시라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 천사 한 사람의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절 14절에 보면은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개정 성경은 이 부분에 잘못 번역했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 아니고 복수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한 천사와 함께 헬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연히 천군이 수많은 천군이 아까 말했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것은 많은 천사가 내는 일시에 내는 말들이기 때문에 합창처럼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14절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이 평화라는 말을 했을까? 평화, 평강, 평안 똑같은 말이에요. 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평강, 평화라고 말했을까? 왜 평강이 가능할까? 아들이 이 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이사야 본문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9장 5절부터 6절로 쭉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숲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왜냐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 이 부분부터 말 자체가 우리의 뭔가 이해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예언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묵상해야 되는, 스터디해야 되는, 깊이 있게 통찰력을 요구하면서, 주의력을 요구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 성경 이 구절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사를 메었고 이게 뭐지?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밝혀서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성경 번역 본들을 가지고 참고하면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이 뜻은 그의 어깨는 통치권이 있고 통치권, government 또는 dominion 그게 이 태어날 아들의 어깨 위에 있고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 작업을 한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 성경 가끔 참고하는데 기막히게 어떤 그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쓰는 현대 용어로 패러프레이즈해서 제가 탐복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will take over the running of the world. 그가 전 세계 운영하는 것을 접수할 것이다.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세계 운영권을 그분이 갖게 될 것이다. 이 뜻이 얼마나 기막히고 아름답습니까? 이 태어날 아들이 가질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다섯 개로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첫째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다섯 개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나의 설교 제목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묘자라하는 이 뜻은 제가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함으로써 이 다섯 개의 어떤 명칭을 어떤 성격 자체, 컨셉 자체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Passion Translation이라는 곳이 있어요. PPT라고 최근에 나온 것인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조금 브라이언 시몬스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Passion Translation. 거기에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His name will be, 그의 이름은 The Wonderful One, 놀라우신 분. 두 번째, The Extraordinary Strategist, 비범한 전략과. 세 번째, Mighty God, 강력한 하나님. 네 번째, The Father of Eternity, 영혼의 아버지. 마지막으로,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군주이실 것이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기묘자, 그렇게 하면은 기묘자가 뭐지? 조금 애매합니다. 이 히브리어 펠레라는 뜻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존재하는 어떤 존재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어떤 그 우리 자체에서 발견하기 힘든 아름다운 감정세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요에츠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사라고 되어 있죠. 이 모사는 옛날 사람들이, 어른들이 쓰던 용어예요. 모사. 지략가 또는 뭐 전략가, 아니면은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어떤 참모,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붙여줍니다. 제갈공명 같은 모사, 이렇게 할 때 그거죠. 근데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분에게 이런 위대한 비범한 전략가로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이 다섯 개의 명칭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요에츠라고 하는 히브리 말 들을 때,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지나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그분의 그 전략에 대해서, 특히 아가서를 묵상하고 노트로 정리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어떤 전략적인 지혜, 아름다운 그런 감정세계에 대해서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된 어떤 사실 때문에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그 사탄의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했을 때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사라고요. 위대한 전략가시라고요. 그 분이 사탄의 어떤 계획과 그의 전략을 한 방에 굴복시킨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로운 전략이 또 드러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탄의 부추김을 받은 세상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승리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행이 자기 자신의 몰락의 시작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 전략이, 이 지혜가 모사이신, 요에츠이신 바로 이 아들에게서 나옵니다. 저 여러분은 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이것은 다 제가 스킵을 하고요. 마지막에 주목하는 표현, 평강의 왕, 사르 샬롬, 여기에 시간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군주가 되신다.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분이 평강의 군주가 되신다. 아까 5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고 있는 신, 살육 가운데서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튄 피 묻은 군복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살라져서 연료로 소각될 것이다. 왜?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아이의 별명이 평강의 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전쟁의 상태는 샬롬, 평강에 있는 상태와 다릅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샬롬과는 다른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2주 전에 화이트섬 화산 분출로 말미암아서 16명이 죽었고 2명이 지금 아직도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이 비극은 창조된 세계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샬롬의 상태 평화하고 있을 때 결코 이러한 자연재해는 없었습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또는 온전한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성경적인 어떤 컨셉이 그렇습니다. 평강이라고 할 때 우리 몸에 이 평강을 적용하면은 질병과 장애가 없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과 갈등과 충돌이 없는 상태, 그게 샬롬의 상태예요. 부부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아내는 아내의 지위에 남편은 남편의 역할, 이것이 샬롬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의 상태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평화 이룬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 나라와 민족 사이, 가족 관계 가운데 심지어 바다 물결마저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선박을 삼키기도 합니다. 화산이 분출되고 사람의 몸에 장애와 질병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평강의 왕께서 개입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이가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한하게도 더 많이 교육을 받았고 과거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이 문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세계 전쟁의 양상은 더 교묘해지고 규모 자체가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평강의 왕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개입시키는 그 디그리, 그 수준이 점차점차 옅어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 해결책은 동맹관계 체계를 통해서 확보되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입하여 주셔서 아까 어깨 정사를 메웠다고 했죠. 그분께서 이 세계를 그분의 통치 질서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영광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 거룩하신 한 인격체가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을 것이며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유혹받는 것,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세대가 불행해요.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의 확보가 힘듭니다. 내 마음을 둘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의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안에서 평강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 믿는 나에게 그분께서, 평강이신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희한하게 외부적으로는 많은 목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 평강의 왕을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그 사람의 행복지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확보해서 이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사실은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늘 부족을 겪었고 늘 어떤 핍박받거나 쫓기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행복수치 자체로는 엄청나게 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보십시오. 기쁨의 어떤 지수가 아주 높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만족으로 평강의 왕으로 자꾸자꾸 모셔드리는 그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의 왕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잠시 보겠습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저는 이것을 샬롬으로 한번 치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 보죠. 이 평강은 평강의 왕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사람은 이 평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님 아닌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평강은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세상이 일부 일시적으로 이 비슷한 양상으로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까 찬양팀이 세 번째 찬양할 때 옛날에 통일 찬송가 470장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왜 그런가?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가? 평강의 왕을 그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Horatio Gates Spafford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이분의 출생이 1828년이니까 약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뉴욕에서 변호사와 교수로 일했고 시카고 장로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 DL 무디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때,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아십니까? 1871년에 10월 8일부터 10일간, 3일간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주 미스터리한 화재였어요. 300명이 죽고 10만 명이 집을 잃습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가 자기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산 그 별장이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상심한 아내와 4명의 딸을 위로할 겸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근데 갑자기 스페포드 씨에게 일이 생겨서 자기는 미국에 남고 가족만 여행을 출발시킵니다. 이때가 1873년 11월 15일입니다. 그가 45세 되었을 때죠. 가족들 모두가 예정대로 프랑스 선박 여객선을 타고 뉴욕을 출발했습니다. 일주일 후 22일 새벽에 이 여객선이 영국 선박과 정면 충돌합니다. 여객선은 30분 후에 대서양에 가라앉습니다. 이때 그 아내는 구조가 되고 네 명의 딸이 바다 속에 잠깁니다. 장녀인 11살의 앤이라 불리는 안나, 그리고 9살 마가레트 리, 5살 베시라 불리는 엘리자베스, 그리고 막내 2살짜리 타네트. 이 사고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는 비통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 그 사고가 났던 그 해역을 지나면서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그가 통곡하고 또 통곡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었던 그는 자기 승실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가운데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시편을 펴입니다. 그가 그때 편 시편이 23편인데요. 천천히 이 구절을 읽어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이 화재가 나기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 하나를 이미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무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을 눈물을 참는 가운데 읽어 나가면서 그때 갑자기 이 평강의 왕이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평강이 지배하는 가운데 그가 글을 써 나갑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이게 지금 한 150년 전의 영어이기 때문에 thou라든지 과거형 ed 대신에 th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원 내용입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강 같은 평화가 내 길에 따르든지. 우리 찬송가는요 많이 의역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문장 문장 그 문자적인 어떤 의미를 따라가면서 이 분이 느꼈던 그 감정을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When sorrows like a sea billows roll, 바다 파도 같은 슬픔이 굽이치든지, whatever my lot,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thou hast taught me to say.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괜찮다, 괜찮다. 내 영혼 괜찮다. Though Satan should buffet, 비록 사탄이 공격하고, Though trial should come, 환란이 닥쳐도, Let this blessed assurance control, 이 복된 확신이 지배하게 하소서. That Christ has regarded my helpless estate,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력한 사정을 돌아보셨고, And has shed his own blood for my soul. 나 영혼을 위해 그분의 피를 쏟으셨음을. My sin,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나의 죄, 오 영광스러운 생각의 축복이여.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나의 죄,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Is a nail to his cross.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혔네. And I bear it no more. 나는 더 이상 죄를 짊어지지 않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 my soul.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And Lord has the day. 그날을 주님이 재촉하시옵소서. When my face shall be sight. 나의 믿음이 모습을 드러내는.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거치고, the trump shall resound, 나팔 소리가 울리고, and the Lord shall descend.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그때도 내 영혼 괜찮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그래서 죄책감으로 억눌린 마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시도해 보지만 여전히 정죄감이 사라지지 아니할 때 평강의 왕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시도록 초청하면 그 정죄감이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관계에 어그러짐을 봅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께서 내가 개입하는 날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강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을 봅니다. 인류의 실력으로 계획으로 동맹관계로 이 평화가 확보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직 평강의 왕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판단하시고 개입하시면 온전함이 전쟁이 없는 그 차원으로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골로새서 3장 15절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창조하는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평강을 창조하는 주가 되시옵소서. 나를 둘러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모셔드리고 환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확보되기 원하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따라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되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되시옵소서. 평강의 군주신 주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내가 그는 모든 환경 가운데 모시도록 환영합니다. 내가 직면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을 생명을 창조하시는 왕으로 모시도록 환영합니다. 개입시키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